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빛과 같이 또 거울과 같이 우리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또 무엇을 하며 사는 존재인 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체성이라고 말하죠. 나는 누구이고,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또 설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 주는데 그게 이제 19절 또 23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27절입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 9장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지금 바울이 사는 당대에 그가 사는 당대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한 44년경 전후에서 이제 고린도가 재건이 됩니다. 근데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이제 로마 사람들이 점령한 그 지경 중에 하나, 그 아가야라는 도의 주도, 캐피탈 시티, 수도였습니다. 거기에 사는, 그렇게 이제 로마가 시를 재건할 때는 거기에 로마의 문화를 이식하기를 계획했습니다. 이 문화를 이식한다는 건 그 세계관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당대 이 제국을 건설하면서 로마인들은 자유롭게 태어난다. 그러나 이민족은 로마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종으로 노예로 태어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인이다라는 그 이 선언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선언은 당대 사람들로 보면 상당히 특권층이구나. 아, 그러면 로마 사람들과 같다는 뜻인가 하는 그런 신분을 구별해 주는 언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 고린도 교회 앞에서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 당대 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이 하늘의 지혜를 깨달으면 이 세상의 불필요한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세상의 이 초등 지식보다 우월한, 그것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지혜, 영적인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의 초등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아주 수준이 낮은 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다라는 그 언명은 나는 이런 신분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철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세상의 지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자유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다와 같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젊은 사람들 그런 말,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산다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태를 우리는 자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주에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자유롭고 자유인이고 사도이지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누리지 않았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전념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내가 복음 때문에 교회가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늘 교회에 그가 말하듯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짐되지 않기 위하여, 교회에 불필요한 짐을 더하지 않으려고 나는 일하면서, 혹은 이 복음이 혼잡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거기서 얻은 돈으로 나 스스로를 도우면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 곧 바울은 그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쓰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진정으로 그러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 종이라는 말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갈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기 원하는 일을 하는 존재 아니에요? 내가 그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얽매이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은 내가 모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자유가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신을 풀어주는 자유 이전에 그런 자유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스스로를 내어주는 자유를 사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저는 이것이 이제 바울이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혹은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는 사실 우리가 나는 누구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아들과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나를 설명하는 것은 내게 있어 매우 중요한, 흔들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어떤 관계에 근거해서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와의 사이에서 저 여러분과 제게 가장 중요한 내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관계는 무엇일까요? 우리와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제일 첫 번째 되는 사실,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사건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그 의롭게 하는 결과가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혹은 우리 바울 서신서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관계가 회복된 결과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값주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이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또 우리의 구세주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어떠함이 마땅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우리의 모습을 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그러하다라고 말해 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는 이 관계의 기초에 있고 그 관계의 기초에 있는 그 어떠함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존재로 어떤 삶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가를 결정해 주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장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그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게 뭐죠? 구원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내신 여호와라.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너희들을 내가 그 애굽 땅의 종되었던, 소위 죄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아 관계를 이렇게 회복했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내 자녀답게 살아라. 이걸.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이방인과 다를 게 뭐 있느냐, 너희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해 좀 세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도 똑같이 빛을 주고 비를 주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드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온전함 같이 우리가 온전하기를 기대하는 건 그건 너무 높은 기대가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이 오카노 목사님이 기대가 됐던 거는, 아,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아들 바라볼 때 적어도 아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지 않든가.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든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기대를 가지실까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더라, 해석되더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준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 내 자녀 되었으니 내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에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본을 보였으니, 스승이 되어 본을 보였으니, 그리고 이 말씀 주시잖아요.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누구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정의하는, 규정하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현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의도가 어떤가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졌는지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삶에서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얼매이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스스로 절제하고 속박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진정 자유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복음을 통하여 그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나는 이제 이미 과거의 그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 언약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법을, 성령과 생명의 법에 따라 나는 살고 있지만, 그 말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더 이상, 그러나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사는 삶을 보면 그는 전도할 때마다 회당에 갔습니다. 그럼 회당에 가려면 회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듯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과 같이 밥 먹을 때 그들이 하는 것처럼 손 닦고 기도하고, 그들이 밥 먹는 것처럼 행하고,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 마찬가지로 먹지 않고, 나아가 그가 유대인들이 그를 심판할 때,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가 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다 왔으니, 그리고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과 같이 왔으니 더럽다 여길까봐 교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가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유대 공회 가운데 섭니다. 왜 그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모든 율법 아래 살도록 자기가 그렇게 자기 삶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한편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내가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이방인들 가운데 갔을 때 이방인들과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없어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음식을 준비하는 것부터 다르니까. 여러분, 신실한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코셔 음식을 먹는데, 그 코셔 음식은 고기를 잡을 때부터 달리 잡아야 돼요. 그리고 끓이는 그릇도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협회에서 한국에 있는 식당 중에 여기는 코셔식으로 음식을 준비한다라고 인정해 준 곳이 아니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요. 제가 꽤 오래전에 여기 머리에 저 모자 쓰고 온 유대인, 그분 저 컴퓨터 기술자인데 자기가 한국에 와서 그 당시 상당히 오래전이니까 한국에 와서 살펴볼 때 이 코셔 식당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이스라엘에서 음식을 이렇게 컨테이너에 박스에 싸가지고 왔는데 그걸 프랑크푸르트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유대인이라고 뭐 돼지고기 들어가지 않은 소고기 음식으로 다 준비했는데 하나도 안 먹더라고요. 사과만 먹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가운데 살면서 적어도 갈라디아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그들과 함께 같이 되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도 같이 밥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게 밥 먹었다는 것을 비난받을까 봐 쓱 사라졌는데 그걸 보고 바울이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비난했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한테 뭔가 눈총을 받거나 비난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돼서 그가 어려움을 겪어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들하고 기꺼이 사는 것을 통하여 그가 비난받는 어려움을 겪어요.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 고기 먹는 얘기를 통해서 알았어요. 약한 신앙 때문에, 약한 믿음 때문에 고기 먹는 걸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안 먹는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준 이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우리가 각각 상황은 정반대처럼 보여요. 그렇죠? 율법이 있는 사람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살고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는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하나의 변하지 않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복음을 통하여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 변하지 않는 목표가 있었던 거죠. 이 목표, 이 그가 하고자 했던 그 일 혹은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이건 한 번도 어떤 상황에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위하여 그걸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는 스스로를 바꿨어요. 스스로를 절제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가 살아냈던 사도 바울이 살아냈던 삶의 모습을 보면 되게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과 같이 삶으로 인하여 그는 억울하게 매도 맞고 재판도 받고 어려움을 겪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가서 이방인들과 같이 삶으로 말미암아 눈총과 판단을 받아요.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쓸 권이 있지만 그를 위해서 기꺼이 쓰지 않아요. 뭐예요? 그 삶에서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삶에 쓸 수 있는 권한이나 자기 삶에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절제하는, 쉽게 말하면 손해보는 선택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중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22절 후반부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원어 뜻을 조금 더 잘 반영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I have become all things. 모든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To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That by all means, 어떻게든지 뭐라고 이렇게 해서 I might have some. 그래도 몇 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받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게 발견되사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아지신 거죠.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그들과 같아졌다. 이걸 우리가 동일치, identification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 가운데 발견되셨다. 우리와 같아지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신 거예요. 그 정말 그 높이와 크기, 그 하나님이 내려오신 자기를 비우시는 그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하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는 이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셨지만 그분이 누구신가를 잃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같아지셨으나 그 자기가 누구이신가를 지켜내신 요 이를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되심은 영어로 identification without loss of identity, 정체성을 잃어버림이 없이 우리와 같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약한 사람에게는 그들과 같이 된 것은 복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을 그도 닮아간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동일하게 흐르는 목표와 메시지를 위하여 여러 다양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다시 표현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나도 그 복음에, 그 복음을 나눠 갖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은 말이죠, 복음은 우선 우리가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말이죠, 왜 우리가 그 복음이, 복음이란 뭐예요? 복된 소식 아니에요? 굿뉴스 아니에요? 지난주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굿뉴스 뭐가 있었어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은 뉴스. 예를 들면 암으로 치료받던 분이 드디어 의사선생이 축하합니다, 이제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굿뉴스죠? 여러분 그 굿뉴스를 참여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야, 나는 암이 완치되었어.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러면 암이 완치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더 이상 암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이제 자유케 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당신은 암으로부터 완치되었습니다 라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는 영원한,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이라면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을 들었다고 말하지만, 그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여기에서 그 복음을 살지 못하니까, 즉 참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된 것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자기를 바꾸고 절제하는 그 삶을 통하여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삶을 사도 바울은 매우 치열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마다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상 받는 사람은 하나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각 불러주시는 부름이에요. 고유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상은 다른 사람이 못 받아요. 즐거운 소식에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 우리 모두에게는 상이 있어요. 상이 있다고요. 근데 그 부르신, 근데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이기기를 다툰다라는 단어가 에고니쪼마이라는데, 난 단어인데 여러분 영어 중에 에고니라는 말이 깊은 고통, 깊은 상처, 아픔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기기를 위하여 다툰다는 말의 그 이제 이 그릭 표현은 정말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래요. 우리 저 요즘 그 뭐 유명한 한국에서 저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저 운동 선수들 보면 참 멋지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 골을 넣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기가 막힌 수비를 하든지 하는 그런 그 모습들 보면 우리 참 놀랍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기 위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을 치기 위하여 그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상에서 매일에서 발톱이 빠지도록 손이 까지도록 매일 연습하는 거, 우리가 그거를 잘 못 보거든요. 그러므로 절제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부여된 어떤 목표를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다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을 절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아니할 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이 목표를 분명하게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가 주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가 다름질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이어 읽으면 좋은데요. 이때 싸우기를, 이게 복스의 권투. 그 여기 성경에 있는 단어가 이 그 당시에도 이 권투가 있었거든요. 권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치다 할 때 그 치는 게 뭐냐면 눈을 쳐서 멍들게 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투를 하는데, 아, 전 권투 못합니다. 권투를 하는데 허공을 치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그 사람의 얼굴을 치든지 아니면 결정적인 부위를 딱 쳐서 쓰러뜨려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을 쳐 할 때 그 치다가 어디냐면 눈, 얼굴에 눈을 쳐가지고 눈에 멍들게 하는 그 행위를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종으로 삼아 끌고 간다. 예속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권투하는 심상을 보면, 근데 그 우리가 절제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보면 우선은 우리 자신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확정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격한 걸 가지고 표현하거든요. 권투하듯이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눈을 그냥 탁 명중을 시키듯이 내 자신을 그렇게 다룬다 혹은 다루어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다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다는 말은 엄중한 시험을 해서 이건 합격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늘 말씀에 비추어 살핀다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앞에 우리 이제 전반부에서 살펴본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라는 이 얻는다라는 이 단어는 이익을 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이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섯 번 쓰는데 이게 이익을 본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건 뭐, 어떤 뜻이었냐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생명으로 값주어 구원하실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모습으로 가는 이 일은 분명히 남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캐르다이노라는 이 표현은 이익을 보다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님 제가 나아가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할 때 그 남겼다가 캐르다이노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내가 유대인들을 더 얻고자 하고 이방인들을 더 얻고자 하고 약한 사람들을 더 얻고자 하고 모든 사람들을 캐르다이노 하는 이것은 뭐 이익을 남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절대 실패하는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확실히 안 그것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향방 없는 사람처럼 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 자기의 삶을 내어주었던 삶. 그러나 그 삶을 매우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상받는 거를 언급하죠. 우리도 그 상받기 위하여 승리자의 관을 쓰기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9장의 앞부분에 보면 우리 읽은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내 상이래요. 우리가 기대하는 상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파트도 좀 넓어지고 우리 아들 학교도 잘 가고 하는 이거를 상과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내가 값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상이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을 면류관, 자기가 받을 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빌립보서에도 보면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이게 그가 고백했던, 그가 기대했던, 그가 소망했던 그의 면류관이고 그의 상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심기우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나 그가 땅에 떨어져 심기우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과 같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복음 되신 사건을 행하시고 그가 그에게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그 열매를 맺으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을 상으로 본 거죠. 그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쳐서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을 얻는 게 자기 상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는 이방인들처럼 살면서 그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인 거죠. 약한 사람들이 그들과 같아진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가 예수 안에 서게 된 것이 자기의 상이고 자기의 면류관이고 자기의 기쁨이었던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삶에서 그가 값없이 그 일을 하고 그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쓰지 않지만 권한을 쓰지 않는 그것 또한 그의 상이었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핍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려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은 상받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통하여 그 관계 가운데 누군가 예수께로 돌아온다면 그 돌아온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보았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사는 동안에 내가 사는 동안에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절제하는 혹은 손해보는 어려움을 겪는 그 일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부르심의 상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 매임바 되어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사는 자유인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죠. 쉬운 거 아닙니다. 복싱하듯이 상대를 쓰러뜨리시듯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손해봐야 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드는 나와 싸워 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늘 우리 듣습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위대합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그래서 불러 살라고 하신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 주 나가서 사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 결심합시다. 나는 절대로 내게 주신 예수님 혹은 주님께서 내게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의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손해보는 일, 나를 바꿔야 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어야 하는 일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거 아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바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뜻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불러주신 이 삶은 절대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 삶 정말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을 상이 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을 위하여서 오늘 잠시 있다 쓰러질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기꺼이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말했던 누군가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히 썩지 않을 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사는 동안에 매일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그를 위하여 나를 바꾸는 절제를 통하여 경험해야 한다면 주님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 가운데 상받는 기쁨을,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